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때는 또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 앞으로 한 4주간의 주일 예배는 또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서신서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을 조금은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서신서가 써질 무렵에 이 영향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사실 또 그 문화적으로는 헬라의 문화를 이제 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제 큰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동쪽으로는 지금의 인도 그 인도 서부 인도스 강까지 가게 되고 서쪽으로는 대서양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라인강과 다뉴브 강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부 이집트까지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이제 국가로 일어서게 되죠. 이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국 전체를 통치하고 계속 확장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쓴 가장 그 최고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로를 깝니다. 도로를 까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둘러가고 이거 말고 아주 직선 도로로 군인들이 최대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직선 도로를 로마 제국 전체에 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도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도로가 깔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도로뿐만 아니라 이 해상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서 이 해상으로서의 이동 요 부분들도 굉장히 안전을 보장할 만큼 탁월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확실하게 깔렸고 그다음에 해상 이동도 굉장히 유익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국 내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상호 이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군인들이 이동했다가 뭐 돈이 된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이동하고 또 노예들이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수많은 이동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뭐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도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이 뭘 낳게 되냐면 이 혼합을 낳게 되는 거죠. 서로 섞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헬라의 사상과 문화 또 이제 계속 로마 제국이 확장되다 보니까 동양의 어떤 문화와 종교성 이런 것들이 계속 섞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원래 헬라의 영향 또한 그렇지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양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의 종교 정신 또한 혼합주의였는데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 안에 모든 것을 섞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과거에 이제 로마가 또 헬라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과거에는 헬라 철학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고차원적인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을 질문했다고 하면 신약 시대의 헬라 어떤 철학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행했던 철학 학파가 에피큐루스라고 하는 학파입니다. 이거는 딴 것보다 아주 물질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학파고요. 또 그것에 또 반대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스토아 학파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판을 치게 되죠. 그런 중에 물질주의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사고가 일반적으로 흐르는 중에 또 희한하게 무엇보다도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뭐냐면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숙명론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에 적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준 이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뭘 낳게 되냐면 절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아예 어째도 우리 인생 안 바뀌는 걸 이렇게 되면서 절망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물질 막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어떤 냉소주의인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없다. 뭐 요즘 뭐 금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도덕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성행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게 아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부등을 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많은 주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로마서가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이 세계가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점성술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게 됩니다. 별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 별 안에 그 이 별에 존재하는 어떤 신 이런 개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별을 섬기고 그다음에 별 안에 있는 이렇게 신을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사의 형태로 발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도 이런 점성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뭐 시간 되면 다음에 한번 좀 다루기도 하겠지만 뭔가 영적인 어떤 지식,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고개를 살 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그리고 숙명론이 판을 치면서 도덕적으로는 타락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게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성술이나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종교 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와 숙명주의와 어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분위기 이렇게 조금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못 찾아서 점성술이나 영지주의나 신비주의 종교 쪽으로 가는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이게 전반적인 이 서신서가 써질 무렵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내에 있었던 분위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말씀드릴 에베소서는요, 그 중에도 좀 특별한 위치를 점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해서요, 교통의 요지이고 에게해 연안의 전략 중심 도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중해에서 3대 도시가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로서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3대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도시였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은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신전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 여기에 있었던 그게 그 공사가 거의 이 한참 바울이 활동했던 그 무렵에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원래 로마 안에 이동이 많았는데 에베소 지역이었던 연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육로와 해상로의 어떤 중심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역이 횡행하고 그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수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우상들이 이 안에 집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발달하는 상업 도시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로마 전역에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는 더 심하지 않았는가. 이방 종교들의 뭐 우상의 집결 도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완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이제 에베소를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되고요. 전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잘 아시듯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의 2년 3개월 예. 아시던 그 두란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언급되어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년 3개월을 체류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돕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이 중요하고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 바울이 여기에 마음을 담았는고 하니 2년 3개월을 머물렀다. 제가 알기로는 최장 한 곳에 머물러면서 사역했던 최장의 지역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담고 사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저기 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가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권유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때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그 20장에도 언급했지만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메시지를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에베소 장로들을 가깝지도 않았어요. 수십 킬로 되는 곳에서 불러내가지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던 교회였고요. 훗날에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이 교회를 돌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타락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이미 로마라고는 문화가 그러할진데 에베소 지역이 더욱 특별하기 때문에 너무 타락한 곳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중심으로 이제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그냥 에베소 1장에 그대로 실어 놓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가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사실 지금은 로마 제국과 에베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대부분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딴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전혀 이런 배경이 없는 이방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듣고 믿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배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배경이 너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여기에 계속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유대주의 기독교,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아까 혼합주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영적인 존재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에 이런 비슷한 유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에온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을 볼 때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창조를 돕고 아니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전혀 듣지 못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로마의 혼합주의 안에 그런 식으로 이해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런 애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배경이 있고 유대인들한테는 또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또 깊어지면 깊어지다 보니까 깊어지니까 이렇게 유대인들 유대 배경과 이방 배경이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부딪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단의 공격들도 있고 이미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적인 잘못된 어떤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특별히 사이비에 빠져 있다가 교회를 들어오면요.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게 그 전에 들었던 거하고 이게 자꾸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워낙 많이 세뇌됐으니까 와보면 막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그럴진데요. 이 이방 종교, 우상 종교 그리고 뭔가 좀 자기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애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와 그리스도의 존재가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거기는 끄떡여지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절대적인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선명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틈들이 각각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평생 율법을 지켜오다가 갑자기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것도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건데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의 몸은 이미 익숙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래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이 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볼 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겁니다. 로마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 돼. 에베소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도시의 어떤 배경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은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최고로 오랫동안 해왔고 또 지금도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전통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편지를 쓸 만큼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문을 에베소 1장 1절 2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다른 표현인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바울의 중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시킨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분리시킨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런데 성도들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딴 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너희가 화답한 자들이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이 편지 열자마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의 내용을 쓰기 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성도들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대부분에 나와 있는 인사말입니다. 단순한 인사말이지만 인사말을 계속 쓸 때는 그 안에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보통 헬라인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인사 용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사실은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인사로서의 은혜라고보다는 헬라인들은 그렇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들이심으로 허락하신, 값없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특별한 은총,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참으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는 히브리어 샬롬의 어떤 번역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축복과 번영을 기원해주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어떤 이 많이 사용하던 문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종의 어떤 축복 내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제가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너희에게 정말로 이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이 본서 전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에베소를 보면서 에베소가 직면했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질주의, 또 한편으로는 회의주의,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숙명론 가운데 빠져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운명을 탓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원받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다른 쪽으로 막 빠져가고 물질은 융성하고 사업은 괜찮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 그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은 틈이 있고 그 내에 또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큰 역할을 했던 교회잖아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이 대상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1절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성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당세복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참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이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